오늘날 이 사회를 관통하는 유행어들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 이 경제적인 박탈감을 표현한 말들이 많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 그런 말들이 부쩍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금수저, 또 흙수저, 또뭐 헬조선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주로 청년들이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예, 청년들이 살기 힘들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세상이냐, 이게 무슨 나라냐, 막 이런 말도 하고요. 원래 있는 사람들이 더잘 살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어렵다. 예, 그런 말도 합니다. 예, 애초부터 똑같은 출발 선상에 서지 않았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몇년 전에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상위에 랭크된 답 가운데 이 건물주가 있어가지고 예, 깜짝 놀랐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뭐냐? 건물주라는 거예요.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냐? 정말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나는 세상에 이런 기여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포부를 말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잘 먹고 살수 있을까? 이게 아이들 때부터 벌써 그런 꿈을 가졌다. 참 비극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로만 들린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같은 구절이 심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빠졌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믿어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그냥 헛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너무 역설적이 아니냐?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냐? 비참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하다는 말의 원어는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어가 푸토코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푸토코스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어느 정도 없는가? 완전히 밑바닥. 전혀 없는 거. 이게 푸토코스입니다. 가난도 그런 가난이 없죠. 그냥 상대적으로 좀 모자란다, 조금 불편하다, 이런 가난을 뜻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는 따로, 가난하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요, 완전히 없다는 겁니다. 완전 밑바닥이라는 겁니다.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수 없는 상태. 그게 푸토코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거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거지하고 같은 단어예요, 푸토코스가.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이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놀리는 말이라고 하겠죠. 뭐가 복 있어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복 있다 말하겠는가? 사람도 그렇게 따질 것입니다. 자,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열쇠를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때는 이 가난, 이 푸토코스가 복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푸토코스가 있어야 온전한 제자가 된다 하겠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잘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에게는 푸토코스가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요. 이 복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른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바른 관계를 맺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게 또 사실입니다. 전에 부유할 때는 가질 수가 없었던 정말 가난할 때만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없어 보니까 아 이게 은혜구나. 요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그냥 귀찮으면 좀 안 가도 되는 게 예배당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고 싶어도 잘 못 가는 게 이 예배의 자리가 됐으니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우리가 없어 봐야 깨닫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마음에 와 닿을 때 그때 이제 진짜 복이 열린다는 거죠. 아, 복이 그런 거구나.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다른 데 구절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 배가 필요하냐면 사람들은 많은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니까 이 군중 속에 파묻히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해안가에서 높은 자리 둘러보니까 아, 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배가 어디 있나라고 둘러보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선택받은 배가 베드로의 배였죠. 베드로의 배가 마침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의 배가 선택받았는가? 그의 배는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전날 계속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에 적혀 있죠. 아마 이 허탕을 칠 때마다 베드로는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느냐? 왜 내 배만 이렇게 텅 비어야 되느냐? 아, 속상하다. 그런 생각 했겠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십니다. 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시냐? 비어있으니까. 비어있으니까 올라가서 사람들 설교하기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만 다시 말씀을 하시죠.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베드로가 어젯밤에 그렇게 허탕을 많이 쳐서 실패감이 가득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잠기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굴 만났나? 거룩하신 메시아를 만났구나. 그걸 실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낌을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마치 어둠 속에 살던 존재가 갑자기 빛을 본 겁니다.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 때는요, 내가 어둠 속에 산다는 걸 몰랐어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깜깜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 갑자기 비추고 보니까 확 깨달음이 온 겁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어둠 속에 살았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았구나. 이제 안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음에 느껴진 겁니다. 비로소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확 깨달아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그래서 예,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토코스의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바닥을 만난다. 나의 밑바닥을 본다. 이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 밑바닥을 봤을 때 그때 내 삶이 바뀝니다. 내 삶이 열립니다. 이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푸토코스의 복을 한번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 내 금고가 좀 차 있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멀어지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홀하게 됩니다. 바쁘다고 핑계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멀어진 것을 그렇게 문제 삼지 않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밑바닥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나는 의지할 데 없습니다. 나는 푸토코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지금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혹시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나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 밑바닥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두려운 마음이 들죠. 내 밑바닥을 본다. 어떤 마음일까? 근데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밑바닥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는 그런 제자가 한번 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제가 이런 권유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진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밑바닥을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 응답하면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밑바닥을 진짜 본다는 게, 그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싹 가져가 줄게, 너의 건강 가져갈게, 너의 재물 가져갈게, 너의 행복, 내가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다 가져갈게,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 아니십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밑바닥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나에게 맞는 밑바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내가 한번 밑바닥을 봤는데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그때 새로운 밑바닥을 또 보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한번 이 가난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겨 들으시고 나에게 맞게 주신다는 거 믿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남미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한 겁니다. 목사님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진짜 완전히 포기한,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린 그런 제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전 재산을 헌금하기 위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얼굴에 비장한 그 표정이 탁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나의 남은 삶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좀 가졌어요. 한 며칠 기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성도님이 다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요,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재산을 정말로 다 받겠다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헌신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께서 드린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다시 성도님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성도님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하도록 힘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요, 진짜로 다 뭐 땅 팔고 다 팔아서 헌금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 아니겠습니까?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예요.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죠. 이걸 어떻게 쓸까요? 주인님, 주인 거잖아요. 주인께서 원하시는 딱 그대로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게 청지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이 내 몸조차도 주님 뜻대로 그렇게 쓰여지게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좀 안심이 되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기도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명 그 떡거물론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워낙 내가 큰 돈을 만지다 보니까 손에 좀 떡거물이 묻은 겁니다.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큰 돈이 지나가다 보니까 손에 좀 묻었을 뿐이지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웃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이왕이면 하나님, 그래요, 내 거 다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좀 큰 청지기 하면 안 될까요? 큰 걸 좀 만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좀 뭐가 손에 떡고물이라도 좀 묻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기대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예민한가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솔직히 오늘날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과연 모르실까요? 이렇게 이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딸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요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저기 오지에 갈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곳에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치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렴. 아들아, 딸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많단다. 꼭 그렇게 과격하게 해야 되겠니?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 기뻐하셔. 너 분수에 맞는 걸 해야지. 이 말이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하고 하시는 말일까요? 정말 생각해보고 하시는 말일까요? 진짜로 우리 아이가 그런 소명이 없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주로 책망하신 그 책망의 내용이 뭘까?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책망하시는 주된 책망의 내용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했지 않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해서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었죠. 몇 달란트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 달란트를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나가서 열심히 해서 네 달란트 만들어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열 달란트를 남겼나, 네 달란트 남겼나, 얼마나 많이 남겼냐, 그런 것을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냐, 그것만 칭찬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생각해보면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받은 것을요, 아주 잘 간수했습니다. 손해나지 않게. 수건에 잘 싸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했고, 우리 주인님에게 손해가 나면 어떡하나, 아주 정직하게 신실하게 잘 간직했고요. 그걸 그대로 주인님께 다시 갖다 드렸습니다. 주인님, 손해 안 받지 않습니까? 그대로 드린 겁니다. 그대로. 아마 자랑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의 분노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책망할 때 이 악하다하고 게으르다를 동시에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하고 동급이라는 겁니다. 예, 악한 건 아니잖아요. 좀 게으렀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게으른 것도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시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 이 결말이 무섭습니다. 내쫓아라. 뭐 운다.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 지옥의 형벌이 막 생각나는 그런 결말로 가죠.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해본 것도 아닌데, 떼어먹은 것도 아닌데,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책망하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다.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예, 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내 사정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물론 하나님도 아세요. 아시는데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린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빨리 불렀는지 몰랐어요 하고 갔는데 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한 사람 살리려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 그런데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태복음은 유독 이걸 더 강조합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으면 그 가르치심 바로 뒤에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르치시죠. 그럼 8장, 9장 보면 또 예수님이 행하는 게 나와요. 가르침과 행함이 짝을 이루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예, 여기 팔복에도 보시면, 이제 오늘 8가지 복,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 8번 나오는데, 팔복에도 보시면 이 앞에 4개의 복은요, 제자의 바른 영성, 예, 제자의 온전한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네 개의 복, 복이 있나니 뒤에 네 개 더 나오는데, 이 네 개의 복은 그런 바른 영성을 가진 제자가 이제 삶에서 맺게 되는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의 복입니다. 실천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제자의 영성이라는, 이런 영성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바로 그런 영성을 가진 제자가 이제 삶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네 개의 복하고 뒤에 네 개의 복하고 이 짝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짝을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요, 다섯 번째 복하고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그는 자신의 삶에서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함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가난해 봤기 때문에, 없어 봤기 때문에, 눈물 흘려 봤기 때문에, 비참해져 봤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보입니다. 눈물 흘리는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봤으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그 복을 실천하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죠. 또 그리고 온유한 자는 화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 이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복을 체험했다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며, 아, 이 복이 이 복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이것이 기적이구나, 정말 기적이다, 내가 뭘 갖고 있다는 게 기적이다, 은혜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걸 내가 누구에게 쓸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거 어떻게 날 위해 쓰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집니다.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체험해봐서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비행기를 이제 타실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 미국을 다녀오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다녀오셔서 그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비행기 안에서 이제 비행기 안에 지루하잖아요,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근데 우연히 그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국제적인 구호단체에서 도네이션을 받는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전 세계에서 구호금을 받아서 이제 기관을 운영하는 그 파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기관에는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기관에 도네이션 들어오는 그 전체 금액의 3분의 2는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냥 일반 소시민들,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정말 개미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돈이 모아서 우리 기관의 자금의 3분의 2가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큰 기업과 뭐 큰 정치인, 뭐 대단한 뭐 재력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도네이션을 할 것 같죠. 그런 사람들도 돈을 내긴 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는 돈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은 작은 사람들이 낸다는 거예요. 가난해 본 사람들이, 힘들어 본 사람들이,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나도 좀 내야지, 조금이라도 내야지, 이렇게 해서 3분의 2가 채워졌다, 이런 말을 비행기에서 들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설마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이렇게 들리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먼저 좀 투자를 해야지, 내가 좀 긍휼을 좀 베풀면 하나님 받죠,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들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원뜻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앞에 복하고 연결해서 봐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걸 체험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데, 이 마음을 아니까 내가 얼마나 긍휼을 하시면 하나님께 많이 받았는데 이 마음을 아니까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 하나님 보시고 네가 진짜 긍휼을 베푸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더 긍휼을 주신다. 이게 다섯 번째 복. 예,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느니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한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만큼 자격 있게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용서해 주세요. 어떤 기브 앤 테이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참으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 더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내 이웃을 보니까 용서해야죠. 어떻게 용서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렇게 용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받을 만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하나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미국에서 무려 48명의 여인들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근데 사실 48명이 아니라 나중에 71명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밝혀지지 않은 사람까지 지금 100명 넘게 죽였을 것이다. 이제 이런 살인범이 잡혔어요. 게리 리츠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날 12월 18일 날 19년 동안 줄곧 사람을 죽여온 겁니다. 예, 재판 자리에서 판사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살인자에게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아마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씩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 자기의 가족을 죽였으니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런 저주를 퍼붓고 막 흐느끼는 그 유가족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이 살인범이요. 예, 얼굴에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무표정으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 그런데 그 피해자 가족들 가운데 로버트 룰이라는 수염이 덥수룩한 한 남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당신을 미워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도 피해자고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영상에 딱 잡힙니다. 그 순간에 이 아무 무표정으로 그냥 있었던 그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울음을 탁 터뜨립니다. 눈에 이렇게 수건을 가져가는 장면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이 짧은 비디오가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네, 보시겠습니다. 틀어주시겠습니까? 아, 예. 잘 안 나오는군요. 나중에, 아, 예. 나오나요? 예. 한번 나중에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On November 5th, 게리 리츠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화면 돌아갑니까? 아주 짧아요. 예.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one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two?
Guilty. Guilty. Guilty.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th,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In doing so,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As charged in count one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There are
How do you plead to a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two.
Guilty. Guilty.
I'm not
guilty.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To live up to.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forgive. You are forgiven. You are forgiven. You are forgiven, sir.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th,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영상이 두 개가 동시에 지금 겹쳐서 나온 것 같습니다.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마지막에 가서 you are forgiven. 당신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무표정한 그 이 살인범이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닦지 않습니다. 네, 사이코패스도 울릴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이코패스도 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한 1분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밑바닥을 본 푸토코스. 예, 이것이 세상에선 저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심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내 주변에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주인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오히려 가난함의 복을 알게 하시고 밑바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밑바닥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베풀 수 있는 내 주변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주님의 사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안전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닫게 하십시오. 진실한 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밑바닥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동안 이만하면 감사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누리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만큼 안전하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쌓아가지 않았는 줄, 바닥을 보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 줄.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푸토쿠스의 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밑바닥을 보았기 때문에 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물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니 분명 내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